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 이렇게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용기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셨고 그 소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저희들 오늘 학업이란 주제로 학생들과 어떻게 함께 교제할 것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제 육신의 말이 아니라 또 제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 계시는 신입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교제를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고등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조정훈 형제라고 합니다. 뭐 저는 전도인은 아니고요. 그냥 학업 특강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에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전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진학 지도를 제가 이제 조금 오래 해왔거든요. 고등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고3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학업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눠줘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하울링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담당 과목이 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체육.
네, 많은 선생님들이 다 체육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또 제가 과목이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꼭 영어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제가 하면 또 충격받으실까봐 영어를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저는 체육 선생님이 아니고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학업을 맡았는데 제가 이제 네 번째 이거를 해봤거든요. 네 번째 해봤는데 할 때마다 내용도 많이 더 보충이 되고 많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또 마이크를 두 개나 차고 이렇게 또 녹화해본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또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아무튼 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한테 의지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일단은 신입교사 선생님들이시니까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점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마다 그 교육관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는 건 자전거다.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 했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교육이라는 것은 자전거 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다가 멈추면 그냥 멈추는 거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은 페달을 밤잡고 멈추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끊임없는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교육이라는 건 끝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제 신입교사시니까요. 그 교사관이 분명하셔야 되거든요. 교육관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서경윤 형제님께서 제일 만만합니다. 왜냐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시키기가 좀 그렇고. 서경윤 선생님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은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생각해 본 거 있으십니까, 혹시? 없어도 됩니다. 교육은 뭐다? 딱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신 거라든지.
교육은?
네, 교육은?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인지 좀 풀이해 주시겠어요? 제가 얼핏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하면서도 되게 저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사실 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보다도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가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좀 좋은 배움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또 제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보통 교육학에서 교육을 정의할 때 이제 그 벽안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벽안록이라는 그 중국의 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그 병안 녹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자죠? 이제 좀 어려운 자여가지고 그냥 제가 적어둘게. 줄탁 읽으실 수 있죠? 이건 동시인데요. 줄탁동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정문에 가보면은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보면은 보통 줄탁동시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학교마다 가보시면은. 근데 줄탁동시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근데 이제 교육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말만큼 더 좋은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줄자가 쪼을 줄자예요. 이게 쪼다는 거 있잖아요. 병아리가 이렇게 쪼는 걸 말하거든요. 쪼다 이게 말이고. 탁자는 깨트릴 탁자입니다. 깨트리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쪼는 것과 깨트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렵잖아요. 이렇게만 얘기 말씀드리면은. 근데 병아리가 부화를 하려면은 알에서 이렇게 부화가 되려면은 몇 주가 걸리죠 보통? 아이들이 잘 아는데.
그렇죠?
네, 3주 걸리죠. 3주. 네, 21일이 걸립니다. 정확한 21일에서 한 25일 사이에 이렇게 걸리는데요. 근데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기 전에 이제 21일이 되기 전에 3일 전, 그러니까 18일 정도부터 병아리가 밖에 나가려고 계속 쪼입니다, 이렇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밖에 나가고 싶어서 계속 쪼아요, 이렇게. 쪼아요. 그걸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열심히 부화하기 3일 전부터 열심히 이렇게 쪼는 걸 갖다가 줄이라고 합니다, 줄. 그 다음에 탁은 뭐냐면 병아리가 열심히 이제 3일 동안 쪼아요. 쪼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3일 동안 이제 병아리가 쪼면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거의 한계치에 달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3일 정도 지나면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3주째 될 때, 21일날 됐을 때, 정말 힘들게 그 병아리가 노력하고 있을 때, 어미닭이 딱 깨트려져요. 그걸 탁이라고 합니다. 깨트릴 탁자 써가지고 딱 깨트려주는 것 같다가, 깨트릴 탁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쪼는 것과, 병아리가 쪼는 것과 그 어미닭이 깨트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상호작용.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게 학생과요, 그 선생님 사이에 상호작용이거든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강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마음을 열지 않고 졸려하시고 전혀 들을 마음이 없다면 이 교육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아무리 지금 뭐 듣는 사람이 학생 입장에서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듣고 싶어 해도 교사가 뭔가 줄 게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교사라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교육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관계입니다. 상호작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말씀을 준비해 오십니다.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준비해 오셔요. 그런데 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그 교육은, 그 분반 시간은 완전히 그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일단 조금 이따가 제가 하나 게임을 해볼 거예요. 얼마나 그 괴로운지. 그 정말 그 다쳐진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게임을 좀 해볼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상호작용인데요. 특별히 저희는 지금 교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자, 이 부분.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교사 입장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과 선생님 간의 상호작용인데 특별히 오늘 선생님의 위치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쳐주고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상호작용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특히 이제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상호작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위대한 선생님은 영향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에게 뭔가 꽂힐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은 말이 꽂히거든요. 아이들 마음에. 근데 어떤 선생님은 전혀 꽂히질 않아요. 맴도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라는 게 과연 뭐가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있길래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될까?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지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될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영향력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건요, 영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리더 좋은 리더는 뭐냐면 영향력 있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자, 뭐 하자. 나가자 했을 때 쭉 따라 나가는 것은 영향력 있는 리더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향력이란 말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그런데 이제 리더십을 또 이제 저희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선생님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제가 써놨습니다. 22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225쪽에 보시면은 교육과 리더십의 상관관계 해가지고요. 거기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자, 리더십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밑줄 그어보시고요. 이 부분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려면 리더십이 필요한데 리더십이 과연 뭐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더십이란 목적, 비전, 방법, 동기를 제공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다. 예, 거기 원래 이제 이게 미국의 그 장교 훈련서에 나오는 그 정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Leadership is the process to influence others by providing purpose, vision, direction, and motiv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외워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외우시면 자꾸 까먹으실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외우시면 이게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리더십이란 그러니까 좋은 리더라면은 반드시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우리 조직체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비전이라는 것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 리더십이 우리가 이제 우리 조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 동기라는 건 뭡니까? 작심삼일이죠. 학생들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을 먹더라도 2, 3일 뒤에는 또 마음이 식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동기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리더십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은 좋은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되시려면 좋은 선생님이 되셔야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시려면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은 리더가 되시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가지가 필요한 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목적. 두 번째는 비전. 그다음 세 번째는 방법. 그다음 네 번째는 동기화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학업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오늘 주제는 학업이지 않습니까? 이 학업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 학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학업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훌륭한 교사,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려면 학업의 목적이 뭔지를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업의 어떻게 하면 학업을 달성하는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업을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마음이 식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동기화시킬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으면 충분히 아이들과 교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들 앞에서 저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핵심적인 그런 또 전체적인 아웃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교육이 아니고 이제 제가 서론을 끝낸 겁니다. 서론을 이제 오늘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정리를 해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호작용인데 저희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끼치는 상호작용을 갖다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리더가 돼야 된다. 근데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자,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된다.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이 이제 학업인데요. 학업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업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학업이라는 게 뭐고 왜 학업이라는 게 중요한지를 알으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날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문지기, 한상일 형제님이시구나. 여기다 문지기라고 써져가지고 이름이 문지기인 줄 알았어요. 지기 형제님인 줄 알았었는데. 한상일 형제님이신데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학생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날이 성적표 받는 날이고, 성적표를 엄마한테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날은 미쳐합니다, 아주. 제가 학교에 있어, 저도 담임인데, 애들이 이제, 선생님 성적표 언제 나와요? 성적표 언제 나와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오늘 나간다. 그러면, 하면서 이제 죽었다, 이제. 오늘 집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요, 엄마가, 너 엄마가 어떻게 하길래 너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한테 심지어 욕을 한대. 이 미친년아, 집에 나가라. 이런 욕을 한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냐. 이제 엄마는 성적표 때문에 엄마도 막 미쳐간대요. 같이 미친대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저희는 그냥 가볍게 웃잖아요. 이미 저희는 지났으니까. 그런데 아이들하고 특히 고등부에서요, 제일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게 학업이에요, 학업.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잘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아, 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주님 곁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거든요. 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따라줘가지고 방법이 부족하든지 머리가 부족하든지 해가지고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걸 또 이제 엄마가 이해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맨날 볼 때마다 공부만 하라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해지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잔소리를 안 하거든. 아빠는 잔소리를 안 하고 엄마는 이제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아빠는 이제 건강이 먼저 우선이야.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이제 아빠랑 좀 친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업이라는 게 너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등급제거든요, 등급제.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인간을 구등급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학교에서도 저도요. 어떤 아이가 어떤 과목에 1등급이다. 예를 들어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 과목이 1등급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왠지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아이가 3등급이잖아요. 3등급 이하면 왠지 그 깔보게 돼요, 제가. 제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한우 드셔보셨죠, 한우. 한우도 뭐 상중하 이렇게 품질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학생들을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도 자식이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자녀들이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등급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등급 인생. 와, 힘주고 다니고. 나는 9등급이면요. 되게 열등의식 느끼고 학교에서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건 당연한 거죠. 이방인들이 뭘 알겠어요. 뭐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행복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정말 부끄러운데 7등급, 8등급, 9등급이에요. 구경수가. 정말 인생이 힘들다고. 형제 자매들 보기에 창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실제로 와가지고. 그만큼 심각합니다. 학업이라는 게. 그만큼 비중이 크고요. 그런데 학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학업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학업이 뭐죠? 학업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글씨를 이렇게 써야 돼. 학업이라는 게 학업이라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이게 직업할 때 없잖아, 일 없자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일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school work입니다. school work.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일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school이라는 게 이게 학생도 의미하고 student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일하는 겁니다. 학생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학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의미를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분이다. 이 work이라는 말을 또 이제 성경에서는 본분이라고도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이라는 건 학생의 본분입니다. 은밀히 말하면.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맡겨주신 본분입니다. 그 학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한다고 생각하죠. 아, 스트레스 받는 학업 스트레스. 학업을 이퀄 스트레스로 생각해요. 그 이상의 생각도 그 이하의 생각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학업은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짜증나는 거. 이게 전부예요. 학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본분이라는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그거를 깨줄 수 있어야지만 학업을 가지고 저희들 교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학업을 왜 중요한지는 거기 보세요. 그 226장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26장에 보면은요, 제가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학업이라는 것 첫째 보시면은, 학업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학업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학업은 주님 안에서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된다. 네 번째, 학업은 지속적인 연단 과정을 거쳐 진정한 신앙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근데 그럴듯하죠? 딱 들어보시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면은요, 학생들이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정말 학업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대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에요. 제가 써놨지만 너무 이상적이에요. 아이들은요,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더 공감을 합니다.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요. 야, 너 솔직히 나중에 너 공부 안 하면은 뭐 삽질한다 너. 너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청소부 돼. 너 공부 나중에 공부 안 하잖아. 그러면 너 노동자 된다, 노동자. 너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니? 에어컨 나오면 빵빵 나오는 데서 일하고 싶니? 너 아니면은 삽질하면 살고 싶니? 에어컨이요. 사무실이요.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공부해. 그럼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야, 너 구원 받았잖아.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우리 하나님 맡기신 일이 본분 아니냐. 이게 학업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 학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학업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런데 심각해요, 지금 아이들 생각이. 너무나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깰 것인가 제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겠는데. 자, 아까 이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학업을 좀 지도를 해보자 그랬는데, 첫 번째 아까 뭘 제시할 수 있었는 거였습니까, 저희는? 학업의 목적이라고 했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뭡니까? 나중에 시험 보시잖아요. 예,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출제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한번 같이 해볼까? 학업의 뭡니까? 첫 번째? 목적. 예.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학업의 비전. 세 번째는 학업의 방법. 네 번째는 학업의 동기. 그런데 이거는요,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성경 읽기의 목적.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 성경 읽기를 어떻게 동기화 시킬 것인가. 모든 영역이 정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오늘 배워놓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활 지도 하시는데, 생활 교제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업에 대해서만 오늘 좀 살펴보는 자리니까요. 학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227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227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교사는 갑자기 제가 사랑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갑자기 네 가지를 얘기하다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한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이 나와버렸는데, 사랑. 근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리더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제일 1번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사랑 타령이냐. 아까 네 가지만 있으면 된다더니 왜 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교육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저희의 교육의 끝은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잠깐 여기를 좀 주목해 주시겠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자, 아까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영향력이 있으려면은요, 이 부분이 되려면은 아까 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목적을 알려주면 되고, 비전을 알려주면 되고,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목적을 제시하시고, 비전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동기화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되려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먼저. 교육이 되려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래퍼가 형성이 돼야 되죠, 래퍼. 래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성적표를 걷어요. 저는 이제 저희 본부 성적표를 매달마다 걷거든요. 모의고사 성적표도 걷고, 중간고사 성적표도 걷고, 기말고사 성적표도 다 걷어요. 복사해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저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고, 근데 그 성적표를 보면 다 7등급, 8등급, 9등급이에요. 5등급, 6등급.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해보세요. 본인 얘기잖아요, 본인. 본인 얘기 잘, 형제님 잘하신가 보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안타까운데 공부를 못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물론 인류대학 가는 게 그게 목표는 아니죠. 근데 인류 대학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이 훨씬 더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도와주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잘 못합니다. 저희 분반만 해도 7명이나 되는데 다 5등급, 6등급, 7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이제 그런 성적표를 저한테 보여줄까요? 만약에 저랑 신뢰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야, 이리 와봐. 나 선생님 앞으로 학업 지도해 줄 테니까 내가 방법과 목적과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줄 테니까 한번 갖고 와봐, 성적표. 그럼 갖고 올까요? 절대 안 갖고 옵니다, 얘들은. 정말 창피해. 엄마한테도 안 보여주는데 왜 선생님한테 왜 보여주겠어요? 그런 학업 지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사랑하십시오. 아이들 사랑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이들 마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신입교사 때는요, 저도요, 뜨거웠어요. 아이들만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사랑스럽고, 막.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신입교사 때. 저도 기억이 나요, 막. 애들 보면 매주 안아줬어요, 이렇게. 막, 한 20초씩, 막. 애들은 싫어하죠, 당연히. 막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제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고 성경 지식도 늘었고 막 스킬도 막 분반 이렇게 하면 재밌다. 재밌게 잘해요. 근데 제 솔직히 마음에 사랑이 3분의 2로 줄었어요. 신입교사 때. 그런데 사랑은요. 뭐하고 비례합니까? 사랑은 뭐하고 비례할까요? 사랑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사랑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아이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날마다 10분, 20분씩 기도해보세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나잖아요. 그 순간 내 마음은 식어집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엄청난 목적과 방법과 비전과 동기화를 시키더라도 아이들은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되거든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열린 부분이 상실되거든요. 상실되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려드려요.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과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그게 힘든지를 가지고. 이게 유치할 수도 있어요. 중고등부 이렇게 교육 왔는데 뭐 좀 되게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 한번 해볼까요? 유치하지만. 네, 한번 다 나와보시겠어요? 다 나와보십시오, 한번. 그래도 동그랗게 한번 서보세요. 재미가, 평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재밌게 하시면 재밌는 거고, 그냥 뭐, 재미없게 하시면 재미없는 건데요. 자, 두 조로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두 조. 이렇게 한 조로 하시고, 이쪽에 한 조 하시고, 이렇게 한번 동그랗게 서보세요. 그냥 동그랗게 한번 서보세요. 여기 몇 명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시죠? 여기는 몇 명이십니까? 여섯 명인데? 유진 선생님이 잠깐만 도와주세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원이 있는데요. 그 바깥쪽에 서주십시오. 이렇게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작은 원을 만들어 주시고 일곱 명이 작은 원을 만드시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 밖에 서 주시는 겁니다. 일곱 명으로 한번 서 보십시오. 예, 마주 보면서. 예. 자, 예, 지금 마주 보셨어요? 짝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예, 짝이, 예, 짝이 다 있으셔야 되고. 자, 이건 좀 게임을 해보겠는데 밖에 있는 분이 이제 순례가 되는 겁니다. 자, 밖에 있는 선생님이 따라하십시오. 교사. 네, 교사시고 안에 있는 선생님이 학생.
학생.
네. 자, 학생은 좀비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좀비 역할. 어떠한 선생님이 마음을 열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절대 웃음을 보이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절대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절대 마음을 닫아주십시오. 이 선생님이 어떻게 노력하든지 간에 무조건 인상을 써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너무 그 애처롭게 하고 막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시하고 그러면은 그 녹아내리면은 선생님이 이기는 거고 학생이 끝까지 마음을 닫으면은 그 학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분반 수업의 모습이에요. 처음 만나보세요. 아이들이 절대 이런 표정입니다. 그걸 지금 간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시작. 그냥 인사를 받으셔야죠. 뭐. 벌써 웃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음을 닫으시라니까요. 안에 있는 분들은. 인상 쓰십시오. 안에 있는 분들은.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안에 있는 분들은 인상 쓰시고. 오, 문지기 형제님 잘하시네요. 리얼한 표정이. 자, 뭐 한번 안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아주셔도 되고, 뭐 사랑한다, 뭐 어? 까꿍까꿍 하셔도 되고요. 어, 예, 뭐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웃으시지를 않는데요. 네, 재밌죠? 수도! 이번엔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복습하십시오. 네, 밖에가 학생이고, 이제 아내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제 반대로 웃겨보시는 겁니다.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학생들 마음 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시작! 벌써 웃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학생. 오, 이 선생님 잘하신다. 유준성 이제 뭐예요? 선생님 이제 제대로 해야지, 이번에. 네, 이제 드디어 재밌는 얘기까지 나왔네, 이제. 아, 예, 수도 하겠습니다. 예.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앞에 이런 사람이 7명 앉아있다 생각해봐요. 6, 7명씩 이런 형제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자매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안에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인데, 자,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다 막 방긋방긋 웃어주고, 막 선생님 최고예요,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런 리액션을 취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청에 대해 다 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요청을 하나씩 하십시오, 선생님들이. 그러면 학생 다 들어주는 겁니다. 뭐 안아달라고 그러면 안아주고. 네. 참. 네. 네. 네, 가식적인 모습 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네, 앉아주십시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김진호 선생님 그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닫혀 있을 때나 마음이 열려 있을 때랑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 이게 좀 많이 아직은 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예, 예.
처음이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열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안도하시는 쉬워지는데 네. 얼굴 이렇게 보고 그 얼굴을 풀어 주려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분만 가시면요. 좀비 7명이 앞에 서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눈 마주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애들은 다 이거거든요. 고등 중등부 가실 분들이 있을 건데 중등부는 다 이겁니다. 정수리예요. 정수리랑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진짜 양호한 거예요. 이건 양호한 겁니다. 머리 다 아, 이런 정수리랑 교제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신입교사한테 제일 충격이 뭐냐? 나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나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해 갔어요. 난 정수리포 교제하는데 진짜 만났는데 너무 황당해요.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웃겨줄까?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할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이들은 그냥 따라해 보실까요? 진심은 통한다.
진심은 통한다.
네, 진심이 통합니다. 그 순간은 안 웃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은 되게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해 나가시면요. 진심은 통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 나 진짜 사랑해. 그게 6개월 지나고 싶죠. 진짜 사랑하는 그 선생님 아래 학생들은 정말 잘 따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언변은 찬란하고 막 웃기고 막 하하하 이럴지라도 그 학생이 압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사랑이 깊은지 얕은지 다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교육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랑 교육입니다.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기도와 비례하는 겁니다. 기도와. 날마다 본반 학생들의 이름을 외치시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사랑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사랑이 식어가지고 일부러라도 막 그 이름을 불러요. 막 영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진짜 사랑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랑은 끝났고요. 이제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학업의 이제 목적인데요. 그 228페이지인데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공부는 왜 하는 겁니까? 학업을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부 형제들한테나 중등부 형제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는데 자, 형제들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잘 몰라요. 이게 한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절반은 뭐라고 되냐면 복음 전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제를 봤는데 그 형제는 정말 신실한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처럼 저는 제 목숨을 다해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안 믿겨가지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진짜냐? 솔직히 얘기해봐. 아 선생님 진짜는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한대요. 아 근데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집이 가난하대.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유일하게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공부밖에 없대요. 그래서 공부한대 솔직히. 공부 잘해요. 근데 그 형제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 형제가 회장이거든요. 회장이었거든요. 회장. 그럼 신앙을 생활 잘하는 형제예요. 근데도 표리부동이죠.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라고 대답한 형제들이 착한 형제들입니다. 근데 복음 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들여다보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럼 제가 여쭤볼까요? 이제 여기 직장인들 많으시니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말은. 그런데 저희는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예라고 대답해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80% 이상이 뻥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진지한 형제들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교회 학교에서 답은 알려줘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답은 알려주거든요. 답은 알려줘. 답만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결과는 있는데 과정이 없는 겁니다. 과정이. 왜 과정이 없게 되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강조 안 해주니까 그렇군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적어놓으십시오. 거기에. 거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학업에 대해서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학업에 대해서 신앙적인 뭐 학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거기 안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에 같이 교제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은 첫 번째 오류는 신앙적 오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교제 생활만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에게 1등급을 주시옵고 이런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교제 생활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만 잘 나오면 다 망상 형통이 된 줄 알아요. 공부는 안 하더라도. 근데 적당히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두 번째 오류는 뭐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오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성과 신앙은 별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절대적인 공부량하고 비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성적은 절대적인 공부량하고 비례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고3 때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고3 중에서 공부를 조금 한다는 형제 자매들이 특히 그게 얼핏 들으면 이성적이거든요. 그렇죠? 얼핏 들으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서 안 나와요. 에이, 1년만 교재 안 나가지 뭐. 신앙과 학원 분리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가는 거지 뭐. 에이, 그래. 뭐 1년만 참지 뭐. 1년 뒤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영원히 안 나오죠, 이제. 좋은 대학 가더라도. 그런 형제 자매들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를 강조 안 해서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건데요. 아까 사랑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요. 노란색 분필 좀 갖다 주시겠어요? 노란색 분필이 어디로 가버렸지? 아, 여기 있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건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업은 신앙이다. 학업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저희들의 직장생활이 사실 신앙생활이잖아요. 직장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 동시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은 신앙이거든요. 근데 자꾸 아이들은 뭐냐면 학업 따로, 공부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꾸 거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형제 자매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는 형제 자매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제들은 정말 이상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80% 이상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답은 알아요. 왜 공부하니, 목적이 뭐니,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왜 그게 거짓말이냐면은, 학업과 신앙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80% 이상이 학업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학업 따로, 신앙 따로. 그러니까 이성적 오류, 이성적 합리적인 오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 빠진 형제들. 그러니까 아무리 답을 알려줘도, 신앙을 들으대도, 그러니까 아까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 말씀을 대줘도요,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돼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먼저 근본적으로 뭘 강조해 주셔야 하냐면 우리는 지금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다. 이걸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학업은 신앙이다. 이걸 자꾸 강조해 주셔야 돼요. 학업은 신앙생활이야.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다 보셨을 건데 자 X축이 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이 학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사분면이 있고, 2사분면이 있고, 3사분면이 있고, 4사분면이 있는데, 자, 1사분면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업도 잘하죠. 아주 이상적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3사분면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은 잘 못해요. 그쵸? 그 다음에 학업도 잘 못해요. 그럼 1번, 3번은 너무 극단적이죠. 극단적이니까 많이 제외하고, 자, 2번. 학업은 잘하는데 신앙생활 못해요. 4번. 자,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학업은 못해요. 만약에 자기 자녀가 실제 학생들이 2번과 4번 중에 택하라고는 뭘 택할까요? 2번과 4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업은 잘해. 근데 신앙은 못해요. 근데 이건 뭡니까? 신앙은 잘하는데 학업은 못해요. 근데 2번과 4번 중에 뭘 택할 거예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네, 실질적으로 2번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고등학교 2학년이 넘어갈수록 다 2번으로 가요. 솔직히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대답을 몇 번을 합니까? 4번을 해요, 겉으로는. 근데 진심을 들여다보면은 학업이 신앙과 분리된다 생각하고 일단은 공부하고 보자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2번을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번을 택하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이 3번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4번을 택하면 어디로 가기가 쉬울까요? 1번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업과 신앙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학업이 이루어지면 그 친구는 1번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을 더 강조하고 자꾸 신앙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 3번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프거든요. 이건 제가 저도 이제 이것도 배운 건데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교육 목사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목적을 얘기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정말 복음 전파. 얘야, 우리 삶의 목적이 뭐니?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학업의 목적이 뭐겠니? 당연히 복음 전파 아니겠니?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하지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정이 없는데 학업은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 답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업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아이들 마음에 심어주셔야 돼요. 평소부터. 야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학업은.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정말 이런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면 안 돼. 신앙적인 오류도 범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오류도 범하면 안 돼.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돼.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해. 이 한마디로 끝나요. 너 공부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공부해.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이해해요. 야 학업은 신앙이야. 학업은 신앙이야. 학업은 신앙이야. 백날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근데 애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자꾸 이걸 얘기해 주십시오. 야 목적은 학업의 목적은 말이야.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요.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해. 마음을 호소하십시오. 아멘. 영혼에 호소하세요. 영혼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라. 이 말 하면 애들이 조금씩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접목을 시켜요. 아 학업이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 학업은 신앙이라는 말 다른 말로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는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자꾸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그러면 그게 출발이죠. 출발. 목적이 된 겁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된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학업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벌써 한 시간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할 얘기가 또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전. 지금 제가 두 가지 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늘어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목적인데 목적을 백날 얘기해봤자 아이들은 뭐 공감 못한다. 뭘 얘기를 해라? 학업은 신앙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학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인데요. 목적과 비전이 뭐가 다르죠? 목적이라는 건 삶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이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목적이잖아요.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저는 영어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 전도하면서 구체적인 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그 방향이거든요. 방향성이거든요.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해요. 되게 진지해집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자꾸 그 듣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업에 대해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진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제시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꿈이에요. 꿈, 비전이라는 거. 그런데 꿈이 있는 형제하고 없는 형제가 다른데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 세계 선교의 그 비전을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냈냐면 몽골을 보냈어요. 몽골을. 몽골 갔다 의료 선교팀을 따라서 이게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어가지고 의료 선교팀을 따라서 몽골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이제 방학 동안 이용해서 몽골 갔다 오더니 이 친구가 꿈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그 해외 선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오라 그러면 잘 안 오잖아요. 이렇게 찬양도 들려주고 또 의료 선교도 의료 선교도 해주고 또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가서 뭐 또 뭐 무거운 것도 날라주고 집도 지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찬양 선교도 들어가고 의료 선교도 들어가고 대학부 선교도 들어가고 그게 해외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본 거야 이 형제가.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이 형제가 무릎을 치면서 선생님 저는 꿈을 정했다고. 저의 꿈은 의사라고. 예전에는 그냥 자기 아빠가 의사니까 의사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진짜 꿈이 생겼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자기는 몽골 가서 의사하고 싶대요. 그런 그 꿈을 갖더라고요. 그 형제가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3인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섰어요. 제가 봐도 존경스러울 때 있어요. 너무 확실해 꿈이. 비전이.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예요. 근데 이 비전은요. 선생님들이 심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저 같은 경우는 교사니까 교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내가 교사하면서 이런 신앙적 장점이 있다. 또 교사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사하면서 방학이 있으니까, 저는 방학이 한 달 동안이잖아요. 수양회 1, 2, 3, 4차를 다 참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다 교사하고 싶어요, 뭐 아이들이. 그런 꿈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사, 의료 선교하는데 가서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의 꿈이 있는 애들은. 꼭 좋은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우리가 다 의사일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통역사 하시는 분도 있고, 중국 선교부에서 막 통역하는 형제자매들 보여주잖아요. 자매들 막 삘받아요. 멋있다고. 그러면 뭔가 꿈이 생겨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게 어렵잖아요. 그 꿈 정하기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꿈을 정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그러면, 대통령이야. 슈퍼맨이요. 슈퍼맨이 돼서 악당, 뭐 악당들 다 물리칠 거예요. 이게 꿈인가요? 이건 꿈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에 기초한 꿈인 거죠. 신앙에 기초한. 아까 예수님의 심장에 기초한 꿈인 거죠. 예수님의 그 두근두근 거리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학업은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갖게 된 꿈인 거거든요. 그게 비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너무 막연하면 안 되고요. 그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는데, no more specific, no more concrete. 이런 말이 있는데요. 좀 어렵죠. The more specific, the more concrete. 이런 말인데, 더 구체적이면, 이게 구체적이란 말이거든요. 구체적이면.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여러분들 그 콘크리트 알죠? 콘크리트. 단단하잖아요.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단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저희 반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전 고2인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맨날 지금 오토바이 타고, 훔쳐가서 타고 다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막 그 배달, 뭐 피자 배달하는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엥 타고 나서 사고 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또 뭡니까 이제 끌려가고 아버지 끌려가고 뭐 저도 너무 충격받고 막 그다음에 술 담배 하고 뭐 이런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해 보니까 다른 우리 분반도 다 문제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 그래도 꿈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뭐 화학 선생님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이 있는데 이 친구는 승규,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S형제야, 어? S형제야.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꿈이 없거든. 꿈이 없다고 얘기해요. 너 하고 싶은 일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이제 아버지도 교회학교 교사시거든요? 아버지도 막 미치하는 거야. 얘 때문에. 교사를 그만두시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도 지금 제대로 관주를 못하는데 내가 교회학교 교사 뭐 하겠냐. 지금 부끄럽다. 나 지금 교사를 그만둘 정도로 얘가 막 말썽을 피웠어, 처음에. 뭐 술, 담배하고 뭐 이제 술 먹고 1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빠가 한 소리 하니까 이제 아빠가 한 대 때렸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 대 맞고 이제 뭐, 그러려면 집 나가버릴래! 뭐, 나가버려! 뭐 해야 이제 집 나갔다가도 들어오고 막 이런 형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형제를 제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해봐서 진지하게. 너 하고 싶은 일이 있냐? 없대요. 그러면 너 그냥 너 혹시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거 공부하기는 싫어 당연히 공부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너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일 좋아하지 않냐? 애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친구들 이렇게 만져주는 걸 내가 봤어. 막 어깨 주물러주고 그걸 보고 내가 그럼 너 물리치료사 한번 해볼래? 그냥 한번 던졌어요. 물리치료사 한번 해볼래? 오 재밌겠어 선생님. 좀 재밌겠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반응이 와가지고. 맨날 하기 싫다. 아, 대답도 안 해요. 이거 정수리야, 정수리예요. 정수리과예요, 너. 정수리과인데. 어쩌다 발가락 한번 만지고 또. 코도 만지고, 발가락 만지다가 코 만지고. 이상한 애인데, 아니, 이상한 애는 아니고요. 아무튼 정수리과인데, 얘도. 근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애한테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그 자료를 다 뽑아다 줬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물리치료사 형제님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형제님이 있어요. 그 형제님하고 지금 미팅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전이거든요. 비전을 심어주는 어떤 구체적인 얘기거든요. 그 형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공부해보려고 그래, 이제. 좀 약간 진지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 좀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신데 너무 열심히 전도하신 분 있잖아요. 또 뭡니까? 저희 그 학년에도 그 총무 선생님께서 가정 주부신데 이번에 또 모스크바 거기 선교 따라가셨거든요. 근데 미용 그 보조 따라가셨어요. 미용 보조 하신. 그것도 너무 좋은 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전이라고 해서 막 의사 다 의사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열심히 사시는 형제자매들의 모습, 샘플이 될 만한 모습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관심 있는 영역을 좀 유심히 보다가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 형제자매를 보다가 저 형제는 뭘 좋아하는 것 같다.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작가 형제자매 있거든요. 또 글 쓰는 사람 있거든요.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그런 만화가 형제도 있어요. 만화가 형제자매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선생님들이 관심 갖고 마음만 먹으면 비전을 심어줄 수 있으세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직업군을 제가 232쪽 한번 보시겠어요? 그 232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표 나오죠. 232쪽에 본 표. 거기 위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기 좋은 직업군들. 이거는 제가 그 대학교 3, 4학년들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해가지고요. 뽑아온 겁니다. 이게 그냥 표를 그냥 대강 써놓은 게 아니고 되게 열심히 제가 교제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있어요. 이런 형제자매들이. 그래서 이거를 뭐 보시고 참조하셔가지고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그냥 뭐 꼼꼼히 한번 봐보시고요. 이런 걸 보셔가지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소개시켜 주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의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데리고 오면 제가 또 자세히 교제해 줄 수 있고요. 뭐 간호사 하면 의료 선교팀 가면 되고 뭐 통역사 하면은 뭡니까 저기 해외 선교팀 가면 되는 거고 참 저희 교회가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또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충분히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향인데요. 방향. 이제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목적도 제시를 해주고 이제 꿈도 심어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따라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선생님, 정말 제 주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목적도 이제 분명히 알겠고 제 비전이 이제 정말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근데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바로 어떻게죠, 어떻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방향은 너무 힘들죠. 전문가, 우리가 이제 수능 등급을, 수능 강사도 아니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아니고, 저처럼 선생님도 아니시니까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경향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 입시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 좀, 전반적인 방향은 좀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한 5분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면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뭘 준비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특히 이제 중등부는 모르겠는데 고등부는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요. 고등부 지망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졸리세요? 졸리시진 않죠? 네. 제가 너무 또 일방적으로 하나요? 예, 네, 상호작용이 돼야 됩니다. 상호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졸리시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깜찍하게 또 애교도 불러드리고. 네. 그 세 번째 이제, 방향인데요, 방향. 자, 방향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대학 입시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뭐 저희가 이제 교육학교에서 제일 또 학업적인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 게 대학 입시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입시잖아요. 어떤 대학에 가느냐, 어떤 과에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를 잘 하려면은 크게 이제 수시로 가는 방법하고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라는 것은 이제 수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수시로 들어가는 거고, 정시는 뭡니까? 이제 수능 본 다음에 11월에서 2월 사이에 정해진 시간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걸 갖다 정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 전반적인 경향, 200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어떻게 되냐면 수시의 비율이요, 60%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무 수능 때문에 그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뽑는 그 이제 비율이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수시로 뽑는 거거든요. 수시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9월 달부터는 이제 뭘로 보냐면은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정도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100명이면은 30명만 수시로 뽑았는데 요즘에는 정원이 100명이면 60명 가까이를 수시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약간은 뭐냐면은 수시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려야 돼요. 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수시가 점점 비율이 높아지더라, 얘들아. 이런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으로서는. 중고등부 선생님이시라면은, 야, 수시의 비율이 좀 높아지더라. 높아진다더라.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예, 내신이죠, 내신.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된다더라. 이 얘기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시가, 그러니까 특히 중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들도. 중학생들로, 야, 얘들아, 수시가 앞으로 비율이 높아진대. 그러니까 내신 관리는 좀 평소부터 해야 된다더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내신이 몇 등급인데요?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걸 자세히 모르실까봐 또 제가 그, 보너스로 그 책 뒤에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용어가 이해 안 되실까봐 238쪽 한번 보시겠어요? 238쪽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거기 그 2008학년도 대학 입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건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자세히 하지 않을 테니까 대강 그 경향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 나왔으니까 이거 보고 그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애들한테 교재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으셔도 되게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이 정도만 알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수시의 비율이 점점 커진다는 걸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내신하고 수능하고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내신이 보통 뭐 한 50대, 40대, 10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40대, 50대,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60%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으로, 수시로 한 절반 정도 뽑고, 나머지 한 절반은 한 이제 정시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향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경향은 수시로 50%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로 한 50% 뽑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내신이 50이나 4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상당히 높아 보이잖아요, 정시에서는. 그리고 수능은 40에서 50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내신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의 등급을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상위 4%까지를 1등급이라고 하고요. 2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상위 뭐 11%, 뭐 한 27% 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4%까지는 뭐 1등급, 상위 11%까지는 2등급, 뭐 상위 27%까지는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등급까지 나눠놓은 거예요. 9등급 당연히 100%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놓은 건데,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신의 비율이 50이고 40이니까 저희 학교 교회학교 지금 고3들 있잖아요. 고3들을 만나보면은, 아까 제가 저희 학교 교회학교 그 형제자매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급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신 등급이 막 7등급 8등급 그래요. 뭐 5등급 6등급 높아야.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제 고3 때 지금 한창 뭘 준비해야 됩니까? 수능시험 준비하고 좀 뭔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세게 나가야 되는데, 이미 좀 이제 속된 말로 이미 베린 몸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내신이 지금 베렸다. 나는 이제 열심히 해봤자 말짱 헛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버려요. 좌절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울어요. 선생님, 저 수능 열심히 해볼 마음도 없다고. 이미 내 등급이 7등급, 8등급, 9등급인데 지금 해서 뭐 하냐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고3들이. 1학년, 고3 때 초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벌써 사기가 저하된 거예요. 자기 이미 베린 몸이라는 거죠. 7등급, 8등급, 9등급이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 전 난감한데.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50대, 40대, 10이라고 해볼게요. 50대, 40대 10이면 만약에 그 비율이 내신이 5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능이 40이고 그 다음에 10%가 뭐 면접이면 전형 총점이 1000점이라고 해볼게요. 1000점. 1000점이면은 이게 50%니까 몇 점이 만점이겠어요? 네, 500이고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 내신이 50% 반영되려면은 9등급이 0점이어야 되죠. 9등급이 0점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등급이 500점 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대학에서.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다 1등급부터 9등급 있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다 1등급들을 데리고 와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강남에, 먼저 외고, 특수고. 특수고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외고하고 과학고죠. 외고나 과학고에 1등급하고, 그 다음에 강남. 강남 공부 잘하잖아요. 거기 1등급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1등급하고, 강북. 대도시 1등급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1등급하고, 저기 어디 뭐 조금 농어촌 1등급하고 다 모아놔요. 그러면 1등급을 다 500점 줘버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강남 1등급하고 저기 시골학교 1등급하고 똑같나요?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이 내신은 좋은 학교이면 좋은 학교일수록 내신의 반영 비율을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걸 9등급을 갖다가 0점을 주는 게 아니고 450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등급하고 9등급하고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 거죠? 50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 반응률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명목상의 반응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야 우리 대학은 50%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그 내신이 1등급, 예를 들어서 과학고의 3등급이 저희 뭐 농어촌의 1등급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반영 비율을 너무 키워버리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내신의 반영 비율을 낮춰요. 어떻게?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9등급을 갖다가 450점 만점을 줘버려요. 이걸 갖다가 실질 반영률이라고 합니다. 실질 반영 비율.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왜냐하면 7등급, 8등급, 9등급이어도 수능에서 대박 나면 1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께 의지하고 공부해가지고 수능에서 정말 잘 보잖아요? 수능은 이거는 빵점이 있어요. 실제로. 수능 비율, 반영 비율이 40%, 실질 반영 비율이 40% 넘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하면은 내신이 좀 약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고3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정말 희소식이 희소식. 특히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는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편입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만 해주셔도 상당히 고3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수능, 따라해보실까요? 수능.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수능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수능,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이 수능 준비한 사람 별로 없어요. 고3 때 돼서야 이렇게 관심 갖거든요. 근데 그거를 1학년 때부터 관심 갖게 해주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관심 갖게 해주면은요, 저희 교회는 정말 부흥할 겁니다. 학업적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의 어떤 그 뜻 안에서 공부해가지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수능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수능하고 내신을 관리하는 요령이 나왔는데, 이거는 되게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234쪽 한번 보세요. 234쪽. 234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사회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제가 다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거기 국어 전공하신 분. 나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여기 신수림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시고요. 뭐 수학 선생님은 저기 오승상 교수님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또 상담을 되게 잘해주세요. 수학. 고민된다. 그 다음에 영어는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는 또 다 이렇게 이름, 과학별로, 과목별로 다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실제로 여기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아이가 전혀 좀 갈피를 못 잡으면 여기 전화하시면 잘 도와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도 많이 받고 또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영어 상담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럼 저도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 학생 가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 예. 되게 졸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내용이 정말 많은데 예. 네, 끝내겠습니다. 네. 좀만 참아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인 교사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동기화시키는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방향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적도 갖고 비전도 가지고 정말 이제 나랑 교제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깨달았어. 근데 아이들은요, 작심 삼초거든요. 작심 3일도 아니에요. 작심 3초야, 3초. 자, 예를 들어서, 아,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의 꿈은 의사인데, 의사 되려면 지금 내가 9등급인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래, 선생님이 또 이렇게 계획표 짜가지고 열심히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공부하러 자리에 앉았어.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야, 노래방 가자. 알았어. 하고 바로 가버려. 이게 우리 아이들 현실이에요. 특히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공부하는데 장애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 유태인들의 그 세계 정보 음모 책 보셨죠? 거기에 보면 시온우정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시온우정서 중에 대표적인 게 3S잖아요? 이거를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 건데, 이 3S인데, 3S가 뭐죠? 맨날 이완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sports. 다음에 sex and string. 이 3S인데요. 사실 이 3S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입니다.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분간력이 있어요. 분별력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은 너무 약해요, 저거에요. 저는 유태인들, 특히 사탄이겠지만 사탄을 너무 증오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미워요. 유태인들이 너무나 머리에 좋은 것 같아요. 딱 맞아 들어가요. 세계 정복할 수 있어요, 저걸로. 요즘에 아이들 보면 공부 안 하는 제일 최고 원인이 저희 3S예요. 모리베이션, 그러니까 동기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정말 작심 3초밖에 안 되는 이유 중에 저 세 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 장난 아니에요, 장난. 형제들 미쳐요. 저희 분반에도 맨날 축구, 아까 그 오토바이 훔친 애 있잖아요. 걔 맨날 축구하러 돌아다녀요. 사라지면 축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걸 보면 뭐예요? 거기 박지선 나오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교재 나오라고 하면 11시 나와요. 11시, 11시 막 40분에 나와가지고. 막. 아, 선생님 잠 와요. 이런데, 박지성 나오면, 이게 뭐예요.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섹스. 제가 너무 우리 형제들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 못 드릴 정도로 음란물에 취해 있습니다. 어른들은, 성인들은 좀 약간의 분별력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3S에 너무 쓰러져 있어요. 특히 섹스인데 좀 음란물 너무 많이 봐요. 중독입니다, 중독. 제가 이제 신방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드 뒤지기예요. 하드 뒤지기. 아주 교묘하게 해놔요. 뭐 비밀 파일 뭐 들어가가지고 또 어디 또 폴더 안에 뭐 공부 폴더 다 들어가고 제가.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떠 있어요. 뭐 밤에 외로워요. 뭐 이런 거. 빨간 마오라 뭐 이런 거. 뭐 엄청납니다, 애들이. 근데 이거를 너무나 쉽게 중학생들도 봐요. 근데 성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대중문화 제가 만약에 다음에 이제 또 교육 신입께서 교육을 한다면 전 대중문화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사님한테 좀 말씀드려가지고 대중문화를 제가 좀 연구하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3S에 약해가지고 애들이 그걸 좀 연구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신입교 선생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애들 음란물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심지어는 막 그거를 따라하는 형제자매도 있어. 따라하는 형제. 이방인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설마 우리 분반 애가 형제자매들, 형제들 중에 이거 담배, 술 담배 하는 형제 되게 많아요. 나중에 충격 받으실 겁니다. 형제자매들 중에 이거 있는 사람 많아요. 심각할 정도로. 제가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충격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3S에 대해서 이거 교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상담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이 뭐죠? TV, 인터넷, 모니터 있죠. 모니터, 인터넷 중독됐습니다. 자매들 보면은 뭐 채팅, 자매들 이거 없으면 뭐 엄지족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자매들. 막. 수업 시간에도 보면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반 애가 한 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 뭐 하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무식적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은 교재가 많죠. 어른들은 수요 집회도 있죠. 그 다음에 구역 모임 나가시죠. 뭐 봉사의 모임 있죠. 어머니의 모임 있으시죠. 그 다음에 1호 집회 또 나오시죠. 또 교사 모임 있죠.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뭐냐? 수요집회 안 나와요. 자매들 안 나옵니다. 토요교제 나오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토요교제 안 나와요. 그럼 일요일날 40분 말씀 듣고 1시간 정도 한 50분 교제하는 걸로 일주일을 버텨요. 그런 가운데서 3S에 무분별하게 노출됩니다. 저는 저걸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얄미워요. 우리 형제 자매의 신앙을 이제 통째로 나서가요. 정말 순수한 형제도요. 음란물 한번 보고 나잖아요. 죄의식 때문에 못 나와요, 교회를. 저희 분반에 정말 순수한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엄마가 나한테 제보를 한 거야. 엄마가 제가 이제 음란물을 보고 있었대요. 이거 멍하고 되게 순수한 형제인데. 근데 그거를 엄마가 들어왔는데 그걸 엄마가 들어온 걸 인식을 못한 거야. 근데 그거를 엄마가 봤다는 사실 이제 눈치챈 거야, 얘가.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죄의식 때문에 교제를 못 나오는 거야. 정말 순수한 형제인데.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업뿐만 아니라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교제 생활도 잘 못 하고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전도도 잘 안 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기가 구원에 의심을 합니다. 심각합니다. 저 3S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대중문화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좀 연구하고 있어요. 저거 한번 발표하고 싶어요, 나중에. 같이 좀 교제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뭐 어머니들 뭐 드라마. 내일 어떻게 되지? 내일 어떻게 되지? 다음에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On air. 요즘 뭐 되게 많이 보는데 여학생들이 온에어니 뭐니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 이거 하면 뭐 우차싸 뭐 개그 콘서트 노래 뭐 가요 대중가요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요 대중가요를 엄청 들어요. 대중가요를 안 들으면 공부가 안 된대요 자기는. 그럼 저도 딜레마예요. 대중가요를 듣게 들으면 공부는 잘 된대요. 근데 안 듣게 하면 공부가 안 된대요. 그럼 저거 어떻게 교제해 주실 겁니까? 선생님 저는요 대중가요를 듣는 게 나쁜 건 아는데요. 대중가요를 안 들으면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대한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답변이. 그게 바로 동기화거든요. 동기화. 그러니까 식어진 마음을 살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동기화를 저해하는 게 공부하는 마음을 저해하는 게 이 3S입니다. 3S. 이 3S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교제할까? 어떻게 교제할까? 이게 있어야지만이 좋은 선생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책이 될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끝낼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냥 3시 반에 딱 끝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이제 10초. 10초라도 벗어나는, 띵동 하면 딱 끝나고 나가는 선생님 제일 좋아해요. 띵동 했는데 10초 더 하잖아요. 막 벌써 막, 아샤, 이렇게 나오고. 장난 아닙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30분에 딱 끝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제 이 3S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또 하나 이게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게, 또 하나 쓰고 있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애들 정말 시간을 흥청망청 써요. 그러니까 처음은 3S가 가장 큰 적이고, 신앙생활에. 두 번째 적은 뭐냐면 시간을 너무 흥청망청,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흥청망청. 자기가 게으른지도 몰라요. 멍하게. 아이들은요, 신기한 게, 저희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는 못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5시간 있어요, 막. 이렇게 있는다니까요. 이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5시간을 버틴다니까요. 흥청망청이야. 애들 보면 신기해요. 아주 연구 대상입니다. 보면 이렇게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5시간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말씀 들을 때도 하나도 안 들어요. 막 발 급다 막 코 만지고 막 입에 들어가고 막 이런 형제들 되게 웃겨요.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웃깁니다. 근데 시간을 아껴 쓰라는 얘기를 제발 좀 많이 강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 세월을 아끼라가 뭐냐면요. 저 redeem the time이란 말이 있거든요. 리딤이라는 게 구원하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리딤 더 타임이에요. 리딤 더 타임. 시간을 구원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 표현에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 쓰죠. 시간을 죽인다는 말 쓰죠. kill the time이란 말이죠. kill the time. 애들 보면 학업에 대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게 있어요, 무언가게. Kill the time, kill the time. 시간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저는 이걸 강조하거든요. 시간을 구원하라고. 세월을 아끼란 말이 참 신기하게 구원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시간은 영혼 구원하는 데 써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시간을 구원하라. 얘들아 시간을 구원해야 돼. 그리고 1분 1초를 주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1분 1초를 주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것만 하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뭐 하나 빠뜨려 볼게요. 어떤 글자를 하나 빠뜨리고 읽어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뭘 빠뜨렸는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하나 빠뜨려 봅니다. 어떤 단어를.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제가 어떤 걸 빠뜨렸죠? 지극히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제발 1초의 힘, 이 1초의 힘을 강조해 주십시오. 1초의 힘을.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 작은 것을 아껴야 돼요. 나중에 고3 때 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이제 공부하고 싶은 목적도 생겼고 비전도 생겼고 마음도 생기고 방법도 알았어요. 선생님 정말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3학년 형제자매들이.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1분 1초를 아낄 수 있는 자세를 중학교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시간을 너무 흥청망청하게 보냅니다. 3S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 동기화 시키실 때 3S에 빠지지 않게 하기.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1분 1초를 아껴 가야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해라. 항상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하자.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부하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가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30분입니다. 장장 제가 1시간 반에 걸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1시간 20분입니다. 10분은 찬양하느라고 썼고요.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사랑하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시고요. 아이들 제발 사랑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아까 뭐와 비례한다고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시면 정말 사랑하실 수 있고요. 사랑하는 교사가 되시고 목적을 제시할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생들 동기화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훌륭한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쳐야 되나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학업을 통해서 또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 마땅히 교사로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 교사로서 먼저 학생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를 정말 구더기 같은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학생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돌변하고 정말 안타깝고 또 때론 역겨울 정도로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목적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목적 가운데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비전 가운데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항상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학생들이 주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에 착념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또 용기가 많아서도 아니고 저희가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소명의 마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영원히 주님의 교사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